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둠에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대를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벳세메스 땅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돌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하나님을 그들의 지경, 그들의 삶에서 밀쳐내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맞아들이는 모습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어제 보았던 내용, 하나님을 보냈던 그런 내용과 비교해보면 여러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3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밀을 수확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쁨은 수확하는 기쁨이겠죠. 근데 그 수확하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궤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부분은 아름다운 마음을 또 온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밀이 있어도 풍성함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수레가 멈춰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신 거예요. 제가 뭐 어렸을 때에는 이 섰던 장소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이다 이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큰 돌이 있는 곳,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궤가 돌아오니까 이 14절, 1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수레, 새로 끌고 왔던 수레를 패가지고 장작패듯이 패서 그거를 나무로 쓰고 그 다음에 끌고 왔던 암소를 제물로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궤가 그곳에 쓴 것을 보고 16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자기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단순하게도 있지만 이 장면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끌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오신 거예요. 언약궤가 여지껏 돌아다녔던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홉냐 비나스의 언약궤를 제멋대로 끌고 갔죠. 그리고서는 전쟁터에서 패배한 다음에 블레셋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끌고 가버렸죠. 블레셋에서 일곱 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러 지역을 심판하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여하튼 제멋대로 아스돗으로 가드로 에글론으로 여기저기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궤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여기저기 가신 것 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지 자기들이 끌어다가 어느 곳에다가 갖다 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끌고서는 그냥 벳스메스에 갖다 턱 놔버리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놓고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고 의아스러운 장면인데 그렇게 소중한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서 찾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서 외교사절단을 보내든 아니면 가서 부탁을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여하튼 가서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이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어디로 왔느냐? 벳세메스로 왔습니다. 벳세메스로. 여러분 블레셋이 암소에 메어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고 언약궤를 거기에 실어 놓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생각할 때에도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암소가 갈 때에 벳세메스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뭐 예루살렘까지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리고 수레가 그냥 벳세메스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지점에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를 선정했던 이유는 아마 이게 경계선에 있는 성읍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나라의 경계선 지역에 있는 마을이 벳세메스여서 아, 저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니까 얼른 밀쳐 넣어버리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복판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선이 있으면 국경선을 넘어서서 간신히 넘어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냈다.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서 벳세메스로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겠지만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벳세메스는 레위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라는 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었죠. 열두 지파가 각각 자기들의 땅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유다 지파도 또 요셉 지파도 기타 등등 여러 지파들이 다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사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고 분배받아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들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48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고 그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 1km의 땅들을 레위인들이 경작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에게 준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8개 성읍은 어느 지파에도 속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속한 거죠. 그리고 벳세메스가 바로 그 48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벳세메스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 주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중간에서 중재하며 역할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성읍을 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인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이를 돌보는 레위인,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 있죠. 아론의 후손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벳세메스는 특별히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 레위인, 여기 벳세메스에 가면 발에 걸리는 사람, 길거리 가다 만난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서울대생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가 선교단체에서 서울대를 맡아서 가서 봤더니, 서울대 들어가 있었더니, 다 발에 채이는 게 다 서울대생이더라. 이렇게 서울대생이 많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사장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제사장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땅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들에게 속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의 성격이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맞아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맞아드리는 제사.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랍시고 이것저것 제물 갖다 놓은 것과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왜 드린다고 했느냐? 그게 합당한 속건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보내기 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맞아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물질을 드리거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는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맞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모양은 이렇게 저렇게 제사의 모양을 갖추고 구색을 갖췄지만 사실은 이건 제사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보내버리는 것이니까요. 반면 이스라엘은 맞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가 과연 합당한 제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극히 합당한 제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엉뚱한 사람들 불러왔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불러왔죠. 엉뚱한 질문을 했죠. 어리석은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이러고 결국 어리석은 해답을 찾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꼼꼼히 잘 들여다보시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의 제사를 드려요. 이분들이 이걸 알고 드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시면 일단 그 수레를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장작패딧에 패서 땔감처럼 썼습니다.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나무를 태워서 이제 불을 만들고 하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레를 나무로 썼다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건 누가 제사 드리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본문에서 제사는 누가 드렸을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레위인입니다.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사장이 막 천지로 깔려 있는데 동네 사람 몽땅 다 제사장인데 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야 제사장을 일반인 드리자 해서 옆 동네 가서 일반인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본문을 보면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궤를 내릴 때에도 레위인이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리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레위인이 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레위인이 등장했을까요? 어디 가서 찾아왔을까요? 간단합니다. 동네 사람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와서 벳세메스 사람이 와서 궤를 내린 거예요. 이것도 합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즉 레위인들이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를 드렸는지도 합당해요. 그 다음에 제물을 사용한 것을 보시면 이게 참 독특한 장면인데 암소를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암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끌고 왔던 두 마리 암소가 있었죠. 암소를 이 제물로 사용했는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수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암소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수소로 제사를 드려요. 양이나 염소를 제사 드릴 때에도 순양, 순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흔히 그냥 현실만 놓고 이야기할 때는 암소는 그래도 식용으로 좀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건 제사 안 드리고 별 쓸모없는 수소를 드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구약 율법에서는 수소로 제사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암소로 제사를 드렸을까? 잘 생각해 보면 구약 율법에서 모든 제사가 수소로 드리는데 딱 한 가지 제사만 암소로 드립니다. 딱 한 가지 제사만 암소로 드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잖아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죄 용서 받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성막은 언약궤는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죄인들 가운데 있으면서 1년이나 지나면 언약궤가 불결해지고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묻은 이 모든 불결함과 죄악들을 씻어내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려라. 그래서 언약궤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면 너희가 여지껏 잊어버리고 드리지 않았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속죄를 지켜요. 우리가 흔히 용키푸르라고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소로.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붉은 암소가 종자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이 이거 끌고 나갈 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새끼를 낳은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아마도 붉은색의 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율법 그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율법 그대로. 율법 그대로 제사를 드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그 방식이나 내용도 율법이 기록한 그대로죠.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었잖아요. 불결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이고 그건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않은 암소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를 보면 이분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용도도 목적도 방법도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율법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목적도 내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목적도 하나님을 맞아드리는 것 방법과 과정도 율법이 규정하고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한 것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행동한 것이 매우 다르고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설명드리고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맞아드립니다. 비록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았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드리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맞아드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맞아드리는 모습을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잘 맞아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을 살 때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맞아드리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셨으며 또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내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맞아드리고 또 참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셨던 율법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맞아드리는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소망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또 마음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늘 기뻐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